우리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요한 1서를 저희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번 주간이 뭐 성탄 전야 잔치도 있고 또 오는 주일은 성탄절이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때에 이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그런 본문들을 좀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야, 지금 딱 읽어야 하는 책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랄까요? 어떤 소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우리는 좀 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해야지 뭐 하는 이런 어떤 기도 제목과 소원을 우리가 다 품었을 것인데 또 지금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돌아보니 아,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년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지 뭐 이런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요한 1, 2, 3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연말에 잘 읽고 묵상하신다면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격려하시죠. 요한 1, 2, 3서를 잘 묵상합시다. 예.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게 뭐 묵상 안내하는 것으로 다 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사실 제가 해드리는 거는 너무 부족하고요.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야, 이런 진짜 보화가 담겨져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귐이라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요한 2서는 적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요한 3서는 형제, 자매와의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요한 1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요한 2서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요한 3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 1, 2, 3서가 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뤄요. 제가 이렇게 임의로 나눴지만 뭐 1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다루고 뭐 3서라고 해서 형제 자매와의 사랑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요한 1, 2, 3서가 이제 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다섯 장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이제 요한 1서를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요한 2서는 이제 적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요한 3서는 형제, 자매와의 어떤 사귐을 교회 안에 드러난 신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요한 서신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 사도라고 하냐?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사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사도주의 뭐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사도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부하는 것이고 요한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에요. 이제 가끔씩 세례 요한과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알아들으시면 좋겠고 성경에 보면 또 마가 요한도 나오죠.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입니다. 이제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 이제 이 뭐랄까요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마가라고 더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마가 요한인데 이 요한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서신들에서 이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뭐 요한 1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장로인 나는이라고 스스로를 장로라고 밝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가 맡은 직분이 장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연장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로인 나라고 밝힌 것만으로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인데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신을 장로로 연장자로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복음과 또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 또 이렇게 문체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개념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저자 또한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과 같이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예수님께 야고보와 함께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한 자리를 구했어요. 주의 영광에 이를 때 오른편에 왼편에 뭐 우리식으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에 우리를 좀 세워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복음 13장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고요. 그리고 그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베드로와 같이 다름질해서 무덤에 도착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좀 더 빨리 제일 먼저 이렇게 무덤에 빈 무덤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때 이 요한의 별명이 이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 뭐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고자 하세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고자 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보내셔서 조금 이렇게 준비케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먼저 보낸 자들을 이렇게 거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화가 불같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싹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라서 굉장히 거칠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성경이라서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랬던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불리게 되고 훗날 초대교회에서 사랑의 사도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이 굉장히 진하게 담겨져 있어요. 주님을 위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늘 요한은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자매들아, 뭐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고요. 요한 2서, 요한 3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제 글로는 그만 쓰고 진짜 너희들을 직접 보면 좋겠다. 글로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진짜 너희들을 대면해서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만큼 참 사랑했던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한때는 정말 불같았는데 예수님과 오래 시간을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하고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냐 아시려면 가까이 있는 분한테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까? 내 성품 어때? 내가 좀 변했어? 아, 물어보시죠. 옆에 우리 배우자 계시면 내가 좀 어때? 내 성품이 좀 변했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럴 때 내니까 살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당신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찔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귐이 깊어짐으로 좀 우리의 성정이 변하고 좀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거의 다 흘러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나요?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내년에는 더 자라가고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1, 2, 3서의 수신자는요 요한 1서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가 이렇게 쓰는 호칭, 그러니까 요한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들을 보면 자녀들, 형제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그가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2서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녀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여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의 서신 베드로 전서에서 5장을 보면 교회를 지칭할 때 이제 부녀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는 이제 뭐 교회 전체라기보다는 한 개인, 특별히 한 개인인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가이오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요한 3서를 써요. 요한 서신을 왜 기록했는가?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들이 쓰여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놓치고 있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또 그들의 어떤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 이 편지가 쓰여졌어요. 초대교회 때에 이들이 당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요한 1서와 2서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시면 요한 1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 1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발을 붙이려고 한 어떤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쫓겨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파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흔들려 있던 교회를 잘 다지기 위해서 쓰인 성경이 요한 1, 2서이고, 요한 3서는 좀 이런 순회 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하고 그들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된 자들은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들을 의미하는데요. 그의 편지에서 이제 적 그리스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하고 따랐던 자들이 떠났지만 그 여파를 추스르고 다시 성도들을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 뭐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요한 선지자는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종이고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실 이 부분이 요한 서신의 저자가 이제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 복음에서도 요한 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이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증명해 내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다는 겁니까? 듣고 보고 만지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이 야, 나 예수님 진짜 봤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다, 나 예수님 진짜 만져봤다, 너 대단하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리는 관계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깊고 풍성한 사귐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랑 사실은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나 믿고 있지 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그런가?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영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영생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도 관계예요. 손흥민 선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저를 몰라요. 이건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 쓸 때 뭐 종교란에 기독교 뭐 이렇게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신다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신앙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못 사는 거죠. 간혹 이제 막내가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속상한 표정으로 뭐 저한테 아빠 누가 자기를 때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 짓궂은 아이가 장난을 조금 이렇게 더 심하게 친 건데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놈이 그랬노? 아빠가 학교 한번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굳어있던 표정이 싹 풀리면서 응!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게 관계에서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저를 그래서만 봤다면 그냥 아빠 박진문 이걸 자기가 읽은 거예요. 본 적은 없어요. 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만 봤다면 이런 경우에서 아빠가 학교 갈 거야 했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이 풀리겠는가? 여러분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를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관계를 누려야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요한 1, 2, 3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사귀는데 그 사귐은 말씀을 통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1장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사귐을 더불어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서 1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긍휼, 평강이 어디에 있느냐? 진리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다.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이 진리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진리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를 알아간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 우리가 그분과 깊이 있는 사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뭐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요한이 계속해서 이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 뭔가 앉아서 어떤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 때 사귐이 있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에서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는 그분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고 성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뭔가 이렇게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진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뭘 말하는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정말 순결무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요한 1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빛 가운데에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마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숨기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감추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셔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무 죄도 안 짓고 사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드러내는 일이고 자백하는 일이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삶이 왜 사귐이랑 관계랑 관계가 있냐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해요. 저 사람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뭔가 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송하지만 그런 분과는 깊이 있는 사귐을 하기가 힘듭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피상적인 대화는 되는데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신에게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겉에 머물러만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과는 죄송하지만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힘들잖아요. 주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을 훤히 주님께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 주님과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감추어라, 숨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드러내라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게 빛이 됩니다. 어둠은 감추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드러내는 순간, 빛 대신 주님이 조명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는 거죠. 드러내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셔야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좀 내 어떤 삶의 깊숙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둔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 수양하시면 곤란하세요. 모임을 회피하시면 어렵습니다. 사귐을 가지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묵혀두면요 잘 안 벗겨집니다. 제가 어릴 때 씻는 것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율이도 똑같이 안 좋아하는데 오래되면, 죄송해요, 때가 굳잖아요. 아, 식사 다 하셨죠?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벗겨내려면 결국 피를 봐야잖아요. 그런데 이 숨겨두면, 묵혀두면 결국 둔감해지고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믿보시고 오로사 우리를 사하신다.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아, 죄를 지어도 되네?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죄책,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싸움과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혹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쓰러지지 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쓰러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죠.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고소합니다. 저 박진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짱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박진문 저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제가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으니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죄책에 대해서 주님이 다 지르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지만 지금도 하시는 일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잖아요. 뭘 중보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손에나 못자국, 발에나 못자국 보이시면서, 주님, 하나님, 이 손과 발은 박진문을 위한 손과 발입니다, 그걸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열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끝이잖아요. 버리신다라는 게 있으면, 하다가 실패하면 버리시면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너 계속 죄 지어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돕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망입니다. 안전망. 아,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안전망이에요. 여러분, 공사할 때 보면 이렇게 안전망을 치잖아요. 밑에 외칩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혹시 이렇게 뭐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지 말라고 치는 거잖아요. 떨어지라고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망이 깔려 있다고 오늘은 한번 뛰어볼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안전망을 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안전망이 되신다라는 것은 죄를 지어라, 괜찮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쓰러질 때 주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쓰러진 사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겠지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지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지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우리는 없고 부서진 자전거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자전거를 보면서 농담 따먹기 할까요? 야, 지우리가 저거 타다가 죽었다?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머물라고 하겠죠.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겠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때로는 실패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세워가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래 그거 믿고 회개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방종으로 치달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아는 성도가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당연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요한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간 자들, 뭐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였어요.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고 그는 그저 한 인간, 좋은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아버지, 뭐 아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능력, 아버지의 모든 신분,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아들이 다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래서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이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은 이미 너희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 1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새로운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받았던 그 복음, 그 말씀, 처음 들었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이단으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소위 뭔가 이렇게 쌈박한 것, 뭐 듣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데 사실은 요한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들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배웠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어떻게 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점검하라, 분별해라, 잘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옳은지를 잘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과 관계를 끊어라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사랑의 사도인 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죠. 뭐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등등 통일교. 이제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또한 사실 어떤 이단의 세력보다 더 강력하죠. 목사님께서 이제 칼럼에 쓰신 것처럼 이제 성탄절이 해피 할로데이즈 뭐 이렇게 예수님이 빠지고 이제 쉬는 날, 뭐 휴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힘껏 알아가는 일이 우선이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대요리 문답 공부하고 배웠던 것처럼 그런 어떤 신앙 고백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이러한 어떤 우리를 흔들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좀 이겨내는 일들이 필요해요. 모르니까 흔들리죠. 나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이렇게 잘 소화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서신의 주요 내용이 뭔가? 그것은 형제, 자매와의 사귐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앞선 본문들에서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를 행하지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 반대로 의를 행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는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2서 1장 5절에서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3장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안 되죠? 사실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품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재단하게 됩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의롭다,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로 비방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가 악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비슷한 표현이 요한 1서 3장에게도 있어요.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가인은 그의 행위는 악했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생각한 것은 어땠나요? 자신은 옳고 아벨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였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악하고 다른 사람이 의로운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의롭고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문제인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니 사실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랑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질이고 우리가 얼마나 최악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해주신 게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날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특별히 어려움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 이제 디오드레베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순회 교사, 뭐 순회 전도자, 뭐 이런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3서를 한번 펴시고 7절을 보시면 요한 3서 죄송합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인데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 생활비를 조금 채워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른 교회들이 돕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섬겨야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이오는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 행하고자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돕고 섬겼는데 결국 이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행하고자 하는 자들,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때로는 죄로 인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일들이, 또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서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이단을 경계하며 진리 안에 머물게 만드는 책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남은 우리 올 한 해 이 요한 서신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